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이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듣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진리 주님께서 분별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경청함으로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 주시고 깨끗한 양심 주셔서 누구나 평이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이 시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이론적인 삶들을 다 내려놓고 단순한 직관적인 진리대로 힘차게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들을 입히고 먹이고 기름을 발라주고 여리고의 형제들에게 데려다 주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735년경 팔레스타인입니다. 제가 구약 설교를 하면서 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정말 보지 않는 기껏 봐야 신약, 그것도 그 중에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만 보는 분들, 죽었다 깨도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가?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입술을 100% 주관했던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기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거하셨는가 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입만 벌렸다 하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얘기해갖고는 아무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하는 것이 뇌리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735년경이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735년이다 하면은 머릿속에서 불이 몇 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는 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 따라서 지금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기 12-13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 백성을 계속 끈질기게 가시처럼 괴롭혔던 아람 제국이 732년에 멸망당했지. 그런데 지금은 기원전 735년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모든 도시 국가들이 도시 하나하나마다 다 나라를 이루고 왕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 국가들이 북쪽에서 나타난 초강국 아수르, 시리아와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해 있을 때입니다.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 가운데 그 중에 가장 막강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고, 그 다음에는 두로와 시돈과 다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국가들까지 가세하고, 이제는 블레셋과 에돔까지 가세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유일하게 연합전선을 펴지 않은 나라는 남유다밖에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도가 다 그려져야 정상입니다. 여기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 바로 위에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막강한 나라들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베니키아, 이 주변에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습니다. 들이 다 연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막강한 블레셋, 여기도 가세하고 밑에 있는 에돔까지 다 가세했습니다. 이쪽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이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늘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초강국인 아수르가 전체를 다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여기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연합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압력을 가하고 협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남유다에서 아하스가 2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역대상하를 보면은 왕을 소개할 때 늘 공식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몇 세의 왕이 되어 몇 년을 치리하니라. 그 다음에는 곧 그 왕에 대한 종합적인 신학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 왕이 뭐 했고 이거 수많은 것 얘기하지 않고, 그건 인간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왕은 어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에 관한 최종 평가를 보면 지금까지 유다 왕에게 내렸던 어떤 평가보다도 가장 혹독한 것을 봅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더라. 통일왕국 시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기 전에 통일왕국 시절에 가장 본이 되었던 이상적인 다윗 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가 둘로 쪼개진 후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배교한 왕들과 같이 행했다고 합니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역대하 기자는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첫째 2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 신, 그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을 신이랍시고 그거를 섬기는 정말 천치 바보 같은 짓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3절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합니다. 여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줄여서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계곡이 있고 왼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오른쪽 계곡이 우리가 잘 아는 기드론 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내려갔다 올라가야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계곡, 그것도 여기 그 남쪽 뾰족한데 가까운 데 있는 계곡이 흰놈의 아들의 계곡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소각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자녀들까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끔찍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금하신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짓까지 여기 왕이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모세오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신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몰렉신에게 이방인들이 제사드리면서 그 신에 대한 자신의 최고의 헌신의 표현으로 자신이 가장 하는 사랑하는 자식, 특별히 아들까지 불에 태워서 드렸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않은 자, 그런 자도 모두 백성 중에서 내가 끊으리라. 아하스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는 3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짓을 본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악이 관영했기 때문인데, 악이 극악에 달했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자식까지 번제로 태워서 드린 것 때문이었는데, 물론 그것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는가 그러는데, 레위기 18장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악이 크게 달았는가. 자기 그 당시는 어미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 가운데 하나, 자기를 낳지 않은 어머니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낳은 딸들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누이 이모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누이 고모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모든 친척하고 다 동침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동물들하고도 교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씨를 말리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 그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 백성 그들과 곁에 같이 살게 했다가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인 아하스가 그것도 북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한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책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관습들이 다 있는 나라의 왕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극악하게 된 겁니다. 4절을 보면 또한 아하스는 높은 산의 산당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산 위와 푸른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쉽게 얘기하면 큰 산 작은 산 할 것 없이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모든 푸른 무성한 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서 분향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제사드렸던 모든 오만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데서나 제사드리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들을 헐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목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주 씨를 다 말려버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만 너희의 번제와 모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북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정통이라고 하는 남유다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합니다.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을 때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경외하고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러나 내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아람군이 그를 쳐서 심히 많은 포로들을 다메섹으로 잡아갔으며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셔서 수많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하나님 나라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하셔서 크게 살육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외적뿐만 아니라 동족 형제인 북이스라엘로부터도 살육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가? 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유다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여기 조상들의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기 때문이라. 역대하 기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실은 조상들이 섬겼던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말을 해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동족이다. 역대하 기자는 이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부연 설명합니다. 첫째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로 하여금 하루에 유다에서 용사 12만 명을 죽이게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12만 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유대어 표현으로 120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여기 1000이라는 것이 꼭 1000이 아니라 부대라는 단위로 쓰여서 120개의 부대나 다 죽게 하셨다 하는 말인지 우리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이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다. 둘째 7절을 보면 당시 용맹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로 하여금 세 사람을 죽게 하셨다. 유다 왕의 아들, 둘째는 국내 대신 궁중의 총책임자, 셋째는 총리 대신 왕 다음으로 최고 지위인 대신까지 나라의 가장 고위 관리 세 명을 죽게 하셨다. 그 얘기는 정치 부재 상황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8절을 보면 남녀 자녀 포함해서 모두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하셨고 그리고 넷째 재물도 많이 노력하여 가져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 것은 100% 국제 정세 때문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북쪽에서 강국으로 부상하고 쳐들어오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에게 같이 연합하자고 제시했지만은 남유다가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와 손을 잡을까 봐 미리 남유다를 선제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눈이라고는 육신의 눈밖에는 뜨인 게 없는 자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는 세상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자들이나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5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유다를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나라의 손에 유다를 붙이신 더 근원적인 이유는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원래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전개된다면은 역대하 기자는 여기 8절을 기록한 후에 곧장 16절로 건너뛰어야 정상입니다. 1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청하니,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사면 초가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아수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역대하 기자는 8절과 16절 사이에 하나 놀라운 에피소드를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을 때 그때 일어난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 가운데 본문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오데시라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더라 하고 시작합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데시라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다. 북이스라엘 배교한 나라, 우상 섬기는 것이 판을 치는 나라, 그런 나라에 제대로 된 제사장이 있을까, 제대로 된 선지자가 있을까 하는 나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개선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죄를 말하면서 경고했다고 합니다. 첫째, 너희들이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을 죽인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9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는 충천한 노여움으로 그들을 살육하였도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 동족을 동물을 죽이듯이 그렇게 처참하게 도살한 것은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를 너희에게 붙여주셔갖고 적절히 징계를 받게 하고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동족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였던 분풀이를 했다 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으로 대하지를 않았거든요. 너희 분노가 마치 철천지 원수를 대적했을 때와 같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지금 너희가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닌데 지금 남유다가 너희에게 진 것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의도적으로 너희 손에 붙여주신 건데 근데 왜 너희는 그 도를 지나쳐서 그들을 마구 살육했느냐. 원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면은 사람들을 노예로 잘 끌고 가서 노예에 합당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마구 죽인 거예요. 10절을 보면은 이들의 잘못 또 죄를 또 언급합니다. 둘째,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들을 사람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동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노예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네 가운데 우거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놓아주라고 합니다. 너의 노예는 남녀를 물론하고 너의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노예는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니라. 절대로 네 동족을 노예로 취하면 안 되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취하라고 하십니다. 오뎃은 이 두 가지 죄를 지적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면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스라엘 군이 방금 전에 12만 명이나 살육한 남유다 군사들을 적으로 취급했던 자들을 너희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군인들에게 월급 외에 보너스라고 생각되었던 그 사로잡은 포로들을 다 놓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오뎃이 경고한 대로 실제로 이 일이 있은 지 12, 3년이 지나서 여호와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왔듯이 그들 자신이 아수르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2절을 보면 5대 선지자의 경고를 받자 북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10개 족속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 몇 명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사들을 막으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리더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군인들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도모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했느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임명하고 우리 마음대로 절기를 지켜서 옮겨서 지킨 죄, 이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우리의 형제들을 노예로 삼는 허물까지 더하려고 하는도다. 이 경고를 듣자 놀랍게도 14절을 보면 무기를 가진 자들, 군사들이 포로들과 노력한 탈취물들을 다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돌려놓습니다. 그러자 15절을 보면 이 위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어떤 성경은 호명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맞고 탈취한 것들 중에서 옷을 취하여 포로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을 것을 먹이고 마실 것을 마시우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연약한 자들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성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 마을까지 데리고 가서 그 형제들에게 데려다주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들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5절 초반부를 보면 이 위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성경마다 제각각 번역합니다. 특별히 임명된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NLT 성경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름이 언급된 네 사람이 일어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돌아오는 군사들에게 얘기한 에브라임 지파의 네 명의 리더들, 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들이 일어나서 만약에 그 리더들이 이것을 했다면은 리더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행위로서 본을 보인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아오면서 수치스럽게 만들으라고 옷들을 다 벗겼는데 그 옷들을 도로 입혀주는 거예요.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을 신기고 먹을 것을 먹이고 마실 것을 마시우고 신을 신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처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들의 육신적인 거 뭐 이거 다 치유시켜 줍니다. 그리고 남유다 마을까지 와갖고 형제들이여, 원수가 아니라 형제들이여 하고 인수인계하고 돌아갑니다. 늘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북이스라엘을 멸시했던 남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종교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리더들의 지시에 순종한 겁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 말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들어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돔과 블레셋도 동원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하시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 탈취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유다에게 대규모로 일어날 일을 미리 소규모 가벼운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온통 남유다가 공중분해가 돼갖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19절을 보면 이것은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사면 초가에 처했으면서도 끝까지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16절을 보면은 당시 가장 강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인간 구원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요청대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왔지만은 그는 아하스를 돕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주었다고. 왜? 남유다가 와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쳤지만은 쳐서 이 아람부터 먼저 멸망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렸지만은 그러나 남유다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들 뿐만 아니라 방백들의 집에서까지 재물들을 다 취해서 아수르 왕에게 공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아하스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 밝힙니다. 그가 곤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자기를 친 아수르 왕이 섬겼던 다메섹의 신들까지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23절을 보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고. 더 나아가서 24절을 보면 아예 여호와의 전을 폐쇄하고 그 기구들을 모아 이방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고 하고 그 결과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하고 결국 아하스는 백성들이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봐도 저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왕이 제대로 묻혀야 되는 묘실에 묻지 않고 옆에 따로 묻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언급되었듯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아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치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계속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말을 듣지 않기에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낫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면서 권면하셨지만은 그들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기에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남유다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무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2대 계명,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두 계명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놀란 분은 없습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처음 들어본다. 또 고개를 갸우뚱했던 분은 없습니까? 어떻게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정통을 믿는 남유다 백성을 그렇게 선대했는가? 남유다 백성보다 오히려 더 나은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남유다 왕국까지도 멸망시켜 버리셨는가? 만일 교회에 다니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 하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의아해했던 분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수백 군데에서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고 의아하게 느껴진다면은 지금까지 교회 와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가복음을 믿고 살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믿고 정통 가운데 정통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성경의 계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맞다. 그러니 너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라.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행하라, 그럼 너 영생을 얻는다. 근데 물론 바리새인은 이론에만 관심이 있지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파른 길을 내려갑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기드론 계곡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에서 여리고까지 직선 거리는 짧은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내려가는데 도적 산적들이 출몰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이 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거반 죽게 되어서 버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늘 그 길을 내려가는 제사장이 그를 봅니다. 그렇지만 보고 피하여 맞은편으로 지나가고 그 후에 이번에는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근데 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둘 다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는데 찬양을 인도하고 가는데 거반 죽어가는 사람, 당장 돌봐주면은 죽을 사람, 그를 보고 피하여 그 자리로 지나가기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하여 맞은편으로 지나가고 그러나 그 다음 세 번째 사람 여행으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자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에 있는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두 데나리온이 있으니 노동자 이틀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거를 다 주면서 이 사람 돌봐주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겠노라.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가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여간 종교 지도자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치도권이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면은 나와야죠. 사마리아 사람이니이다.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사마리아 사람이니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양심이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늘 발톱의 때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과 같은 부류인 제사장, 레위인 이들과 달리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자신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이거를 다 들여서 강도 맞은 사람 도와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앞으로는 성전에서 늘 예배와 찬송을 인도하면서 많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너도 살지 말고 복잡한 진리와 교리는 하나도 모르지만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단순한 진리, 알고 있는 진리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수없이 설교하고 가르치지만은 막상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위선적인 삶 살지 말고 아무런 지위도 없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받고 살지만 실제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체적으로 사랑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 하는 말씀. 이거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자세히 알고 철저하게 지키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멸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가 멀리하고 멸시하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해노라 하셨습니다. 이방인데 이방인이 내가 지금까지 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노라. 요나의 기적. 요나가 요리 빼고 조리 빼다가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왜 요리 빼고 조리 뺐느냐? 니느웨는 멸망당에 마땅한 이방인 나라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뺀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서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쓰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런 것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치도곤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그 니느웨에는 선지자가 간 적도 없는데 선지자가 한번 가서 전하니까 왕서부터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누가 예수님께 와서 불경건한 북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는 말을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자만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니네 얘기 못 들었냐? 여기 남유다에 있는 실로암 샘물의 망대가 무너져갖고 남유다 사람 18명이 죽었어. 너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유다 백성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망대가 넘어져서 죽게 하셨다. 또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아무 상관이 없다. 둘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건이 일어난 기원전 700년대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특별히 경건하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을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기재기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순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과는 나와 저 사람을 같이 비교한다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부가 고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서 내려다보시니 인간 가운데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단 한 명도 없고 너희가 의롭다고 하는 자의 의인은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도바울 신발끈을 맬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는데 사도바울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에 선을 원하는 것은 있으되 나는 선을 행하지 않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합니다.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그전에는 나는 참 의롭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법이 없어도 된다. 자기가 하는 얘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남을 정죄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쭉 다녔지만 알 것 같고 알 것 같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남을 정죄합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의 공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와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걸 처절하게 압니다. 그러기에 나와 다른 교단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보면서 같은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늘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참으로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별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교단을 보면서 비판하고 다른 교회들 보면서 비판하고 다른 성도들 보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이 오히려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했던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사들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이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들 다 돌려보내라고. 잘 매겨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갖고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어떻게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은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가? 네가 형제라고 하는 동족들서부터 사랑하고 그들에서 그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거는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도대체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놀라운 기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당연히 동족들, 믿음 안의 식구들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만한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정통이 아니라고 하는 교단과 교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전반적으로 타락했어도, 교단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가운데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이단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사람들, 비록 지금까지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불공경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당하기 12년 전에 나타나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전하고 사랑으로 경고했을 때 리더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손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였을 때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반면에 정통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통을 알고 믿건 아니면 잘 모르고 믿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둘 다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가? 그 이전에는 구약에 기록된 613개의 계명, 이거를 우리가 다 지켜야 되나 지키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것만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서 꽁수를 부리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두 개만 지켜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들은 613개의 우리의 외적인 삶 행동을 규제하는 그 율법들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냐. 근데 그러지 말고 네 마음의 법, 직관적으로 너희 알잖아 사랑이 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이웃 네 몸처럼 사랑해. 그러면 돼. 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만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자신을 올가매고 재미없는 삶을 사느냐. 그러지 말고 힘차게, 자, 직관적으로 우리 이웃이 누군지 다 압니다. 아, 우리 사랑하고 살자.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는 흥미진진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에 관한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경고, 이거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경고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13절을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디에 있는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올바른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 같이 하시는가? 양심이 깨끗해서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면은 회개하는 자, 마음이 겸손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두렵고 떨려하는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라도 경고하시면은 그때라도 듣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리만 배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되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뭘 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행위를 강조하면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성경을 반쪽밖에 모릅니다. 구원의 믿음은 뭐라고 하는가? 주님께서 바울 서신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출이 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참 구원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출되는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따라서 사랑이 없이 나 주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 거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왜? 주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이거 다 내려놓고 나의 형평과 저지 핑계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더라도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바로 전 순간까지 누구 미워했던 거 이를 깨물고 참으로 회개하고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지를 않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고 속지 않아요. 실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의 동전에는 이쪽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2대 계명 이거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다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핑계를 다 그만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옳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게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고 행하는 것이 참 우리와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같았으면 안 보죠, 물론. 그러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거 보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걸 다 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설교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입혔다고 합니다. 수치를 덮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과거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까발키려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옛날에 뭐 했나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돌을 들고 다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누가 들어오건 일그러진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 덮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 들어오면 먹이고 마시우고 신겨줘야 됩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해서 어려워도 그거 탓하지 말고 그 사람 먹고 살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셋째, 기름을 붓고 싸매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육신적, 정신적, 심적, 영적인 상처들 이거 조용히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에게 받았던 거, 형제에게 받았던 멸시, 친구들에게 받았던 멸시, 직장에서 상사에게 받았던 멸시 이런 거 다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동행하면서 그 사람 하나가 믿음을 갖고 온전히 서고 복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릴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제여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신 배경이 완전히 다르지만 믿음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지만은 형제여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보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천치바보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 보고 그리고 어글리한 것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이 사람 어떻게 기본적인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 사람 어떻게 평생 집에서 고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 이거 어떻게 치유시켜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내 형제로 대할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자신과 같이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 자들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만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건 입히고 먹이고 기름을 발라주고 또 형제여 하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당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다 알아가고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누리고 그들이 나가서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하나님 말씀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은 너무나도 평이한 진리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순간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히 누가 다른 죄인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우리 가운데 선한 자 한 명도 없고 우리의 의인은 다 걸레갔다고 하신 말씀 저희들 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을 올릴 때마다 이제는 그것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는 오뎃 선지자의 말이 우리 귀에 쟁쟁 울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박하였다 하는 것 이제는 믿고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에게 가족으로 맺어주신 모든 형제 자매들 일체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덮어주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라. 아멘. 다 같이